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에 스위스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보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쟁점에 합의했고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은 케냐 대학에서 학생 수백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케냐 당국이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내일 케냐 북동부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을 공격해 현재까지 1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냐 정부는 대학 교직원들과 전교생의 3분의 1만 소재가 확인됐을 뿐 나머지 535명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범행을 가담한 알샤바브 무장 요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케냐 내무장관은 현장에서 달아나려던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고 정부군이 범인들을 기숙사 한 구석으로 몰아놓은 채 대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교환들이 인질로 여러 명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현지 취재 기자는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해 탱크가 현장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지목된 부조종사가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검찰의 2일 성명에서 사고기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의 듀셀도르프 자택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그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사고 직전인 23일까지 그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어도 하루 이상 자살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츠는 아울러 항공기 조종실 출입문 보안체계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이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고기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분석 결과 루비츠는 주조종사가 조종실을 잠시 비운 사이 문을 걸어 잠근 채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참가한 국가가 52개로 집계됐다고 중국인민일보가 2일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30개국, 유럽 16개국, 대양주 2개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참가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립 회원국 지위를 얻은 국가는 총 31개국이며 다른 신청국은 오는 15일께 최종적으로 창립 회원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태국 군부 정권이 10개월 만에 계엄령을 해제한 대신 총리에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 안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국 정부는 2일 전날 해제된 계엄령을 임시 헌법상의 특별 보안 조치에 해당하는 44조로 대체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프라이 총리는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조월해 어떠한 명령을 해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군부 정권은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아담스 국장은 태국이 독재체제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 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자유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누구에게 어느 때든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행사에서 남북정상의 만날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잠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를 저지할 경우 남북 대화가 잘 될 것인지 또 미한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권 3년차를 맞아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으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를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가진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을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승전 행사를 계기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주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남북한 당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미한 양국에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을 풀어낼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미 의회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라며 미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의나 이란 핵 협상의 진전 속에서 북한만이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고 펠로시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일행은 이에 앞서 이날 정의와 한국 국회의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정 의장이 미국에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이 박 대통령의 다음번 방미 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달 방미 때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에게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의 공동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미 하원의장이던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규탄 결의안에 대해 자신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통과시킨 중요한 결의안 중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의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만나 이른바 위안부로 불린 많은 희생자의 자손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2007년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결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점을 들며 강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윤 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 장소가 이번 달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잡혀 있는 미 의회일 필요는 없다며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이에 대해 말할지 여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외 찰스 랭글, 샌더 레빈 의원 등 민주와 공화 양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미 하원 대표단은 3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엔 비핵화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교적 해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쉽게 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의 발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에 아무 미련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특히 북한 비핵화는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생각해보겠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마저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말 이래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은 물론 미북 간 대화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펠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입니다.
These recent North Korean statements underscore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to try to convince North Korea to change.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anging North Korea's mindset about nuclear weapons would be the objective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6자회담의 목적이며 협상 외에 달리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미 지난 2월 6자회담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개최하겠다며 북한과의 접촉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현재로선 더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평화와 안정, 대미관계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북한의 강경한 수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을 6자회담의 근본 목적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now trying to leverage the United States away from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six-party talks.
북한 관리의 발언은 핵 계획에 일부 제한을 두거나 핵무기 생산을 줄이는 것을 협상 의제로 올려 비핵화 논의를 비껴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런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China at this stage remains most interested in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 think
지역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포기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의 위협적 수사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개건 연구원은 오히려 이를 북한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략적 수사로 해석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rhetorical component to it,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reflects the weak.
따라서 대북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ospects for the resumption of talks for the remainder of the Obama presidency are quite bleak.
자누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유인과 강압책을 혼용해 북한의 핵 계획 재검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으로서도 북핵 계획의 성장을 막기 위해 협상할 동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차선책을 택하는 정치적 모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very hard for administration to do to say, well, we fell.
게다가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를 감당할 여유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선 연구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확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29 합의 이후 북한의 성명에서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자취를 감췄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마당에 더 이상 비핵화 논리가 들어맞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9.19 성명을 공식 철회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6자회담 체제 역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전에 모종의 접촉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35달러의 기초에 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를 전제로 지난달부터 근로자들의 한 달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사형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1일 발표한 연례 2014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믿을 만한 보고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명이란 숫자는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금지된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시청, 부정부패, 부적절한 성관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당과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치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enalty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pending the abolition of the penalty.
국제법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 등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이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들에도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외국인들과의 불법적인 전화 접촉과 마약의 사용과 거래, 인신 매매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범죄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정책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개 처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서 의정서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유예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즉각적인 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disclose information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stop executions.
사형제도와 관련한 북한 내 상황을 공개하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이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07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형 선고는 2,466건으로 오히려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는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의 사형 집행과 선고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가 나머지 모든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자,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 ICNK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큰 단체들을 국제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11년에 형성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를 하는 유엔 기구를 창립하자. 즉 그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 취지로 한 2년, 3년을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 2013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 조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권고안, 이 권고안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 권고안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향후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연대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해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그리고 바로 또 지난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또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지난 한 그 권고 내용을 어떻게 잘 실행할까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아프리카 지역의 그 법조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즉 이제 아세안 국가죠. 아세안 국가의 인권 단체들 또 중남미 국가의 인권 단체들 그리고 또 저희 연대의 주요 활동가들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권고 내용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룬 것이 그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그 세계적인 관심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비동맹 국가들 즉 북한하고 조금은 관계도 좀 있고 친한 관계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또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정부 차원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더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억압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향후에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각 지역별 활동들을 어떻게 열성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참석한 국가 중에 이 케냐,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그 남미의 브라질 같은 나라도 참석을 했다는데 이들 나라에서 나온 어떤 특별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연대 국가들 중에서는 케냐와 짐바브웨에서 그 국제형사재판소죠.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문 법조인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아프리카 국가연대의 국제형사재판소와 그리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는 중대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또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고,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그것도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발하게 협력과 연대 관계가 이루어져서 활동을 해서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제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국제 종교 자유 의원 모임이 이제 창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북한에서 그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중 특히 종교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의원들 차원에서 국제적인 움직임을 나가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다들 우리 저희 ICNK 그 국제 연대가 협력해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여기에서 제공이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달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도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저희 그 국제연대하고 그 연대의 회원단체인 Human Rights Watch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 외에 국제적으로 큰 단체들 한 5개 정도가 모여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반인도 범죄 희생자들의 그 요청을 북한 당국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죠, 그때가. 그 회의 기간 중에 저희 시민단체로서 행사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이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병행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저희가 아예 행사의 취지 자체를 희생자들이 질문을 하고 북한 당국에게 답변을 얻어내자라는 취지로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북한 외교가 또 북한 당국도 초청을 했고 그 외에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각국의 외교관들도 초청을 하여서 한 150여 명 정도가 저희 행사에 와서 참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외교관들, 시민단체들, 언론들 모두 다 모였습니다. 물론 그 인권유린의 희생자분들도 모였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들이 북한 당국에게 전달될 것으로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희생자들을 통해서 왜 이 희생자들은 정치범으로 누명을 써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누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왜 고문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왜 그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북한 당국에게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정황의 근거를 제시를 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이제는 북한 당국이 내놔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호크라는 그 정치범 수용소 전문가분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토론장에 나오셔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답변하고 이 문제의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목소리에 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 실종자들의 그 행방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저희 주장을 펼쳐나갔죠. 그 행사에.
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방향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는 우선 그 유엔 인권 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이 결의안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납치, 북한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는 납치 그리고 강제 실종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 해결해 나갈 것을 북한 당국에게도 요청을 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부각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자유를 어떻게 북한에서 억압하고 있는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점차 이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UN COI 보고서 발표 1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의 주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조사의 발표は全く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政府としては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이 북일 합의대로 신속하게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북일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직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의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 측에서는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북일 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보낸 통지문에서 대북 인권 압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자 관계에서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고 지난달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외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캐나다의 구호 단체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콩 우유로 가공돼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주 콩 60톤을 지난달 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3일 날 밴쿠버에서 매주 콩 60톤을 선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초 역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선적한 메주콩은 캐나다 동부 오타와에서 재배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일반 콩으로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됩니다. 이렇게 수송된 메주콩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역시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카오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됩니다.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는 퍼스트 스텝스가 제공한 메주콩으로 만든 두유가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 외에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복합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마감 시한을 넘기며 계속되어 온 이란 핵협상이 2일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대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최소 7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예멘에서 알카에다가 교도소를 습격해 300명이 탈옥했습니다. 미국의 제7함대 사령관은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과 그외 지역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나요?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일 스위스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개선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발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란의 협상 대표로 참가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자신들에게 가해진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리프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에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고요. 또 앞서 유럽 측 대표도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해제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자리프 외무장관은 자신들의 핵시설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시설이라며 우라늄 농축도 계속하고 또 연구 개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리프 외무장관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중수로는 현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협상을 계속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인터넷 트위터에 간단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쟁점에 합의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라늄 농축 제한,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같은 큰 문제에 대한 일종의 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요.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남은 두 달 동안 이란과 주요 6개국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오랜 시간이 걸린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이란이 핵개발로 향하는 통로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합의가 신뢰에 기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가 전례 없이 검증에 기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국과 전 세계를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케냐의 한 대학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대학생 여러 명이 숨졌다고요?
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의 가리사 대학 기숙사에 2일 여러 명의 무장괴한이 난입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새벽 5시 30분께 기숙사 건물에 침입해서 학생과 경비원들을 공격했는데요. 총격으로 학생 등 7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고요. 부상자 여러 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부상자 수는 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요. 기숙사는 모두 6개의 건물로 이루어졌고요. 이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질극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 군경은 사건 직후 기숙사를 봉쇄하고 주변 건물의 인원들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무장괴한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군요.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여전히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괴한이 몇 명인지 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질이 붙잡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공격을 받은 기숙사에는 모두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고요. 현지인의 말을 빌어 인질이 수백 명이란 CNN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총격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네, 가까스로 탈출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날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은 학생과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기숙사 방문을 일일이 열어가며 학생들에게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괴한들은 자신들이 알샤바브,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소속 대원이라고 외치면서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본 후 기독교인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 사원에서 이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학생들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기독교인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데요. 그동안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벌여서 무고한 민간인들과 여학생들을 사살하거나 또는 납치한 바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사건이 벌어지자 케냐 군경이 즉각 충돌해서 진압작전을 전개했고요. 학생들을 급히 외부로 대피시켰는데요.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은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무장괴한들이 인질을 잡고 군경과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테러 공격이 알샤바브의 소행이라는 건가요?
네, 알샤바브는 극단주의 단체인데요. 알샤바브 대변인이 이번 사건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알샤바브는 자신들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알샤바브는 케냐가 지난 2011년 소말리아 정부의 알샤바브가 격퇴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후 케냐에서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3년에는 나이로비의 대형 쇼핑몰, 그러니까 상가를 공격해서 70여 명이 사망했고요. 또 지난달에도 케냐의 소말리아 접경지역인 만데라를 공격해 민간인 12명을 살해했습니다. 케냐 경찰 당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샤바브의 테러 공격으로 숨진 케냐인은 모두 3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전으로 혼란 상태에 빠진 예멘에서 알카에다가 감옥을 습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 그러니까 사우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예멘 동부 무칼라시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 300여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에서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감옥에 이어 시내에 있는 관공서와 은행 등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무칼라시는 동부 하드라마우트주의 주도라고 합니다.
탈옥한 죄수들이 알카에다 대원들입니까?
교도소에서 탈옥한 300명 중 알카에다 대원이 과연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다만 그 외신 또는 현지 그 보도를 종합하면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핵심 인물인 칼리드 바르투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멘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예멘 사태는 그동안 내전 상태였다가요, 사우디가 개입하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해졌는데요. 그동안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니파 하디 정부를 압박하면서 주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대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미 지난해 예멘의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하디 정부의 최고의 근거지인 남부도시 아덴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아덴시의 그 중심부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아덴마저 시아파 후티 반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수니파 하디 정부를 지키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공습 지원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가 처음으로 지상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일부 외신이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또 문제의 병력이 사우디 병력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일 아덴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군인 수십 명이 배를 타고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아덴 인근 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 소속 병력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합군이 처음으로 예멘에 지상군 병력을 파견한 셈인데요. 한편 예멘 북부 사우디아의 적경에서는 그동안 사우디군과 후티반군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수비대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처음 나온 사우디 측 사망자입니다.
예멘 정부도 연합군의 군사 개입 확대를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망설이던 예멘이 그 군사 개입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리아드 야신 예멘 외무장관은 이를 후티 반군을 격퇴하기 위한 연합군 군사 작전을 확대한다면서 지상 병력 투입도 요청했습니다. 야신 장관은 또 지상군 투입으로 공습에 비해 민간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주 초 예멘 북부 난민촌이 공습을 받아 3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군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소식입니다. 미 제7함대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과 그 외의 지역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데요. 로버트 토마스 제7함대 함대 사령관이 지난 30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토마스 7함대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토마스 사령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미군과 보다 원활하게 협력하고 합동군사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마스 사령관은 일본 자위대는 지구 어느 곳의 공해와 공해 상공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승인을 통해 일본은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도 유연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최근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 중인데요. 집단적 자위권은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군사적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를 그 방어만을 위한 병력으로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수십 년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 헌법 해석을 수정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침략 전쟁 피해국들이죠. 한국과 중국들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비상사태 시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만일 유사시 개입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7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5도. 개성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6도. 함흥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8도. 청진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3m, 먼바다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5에서 2.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첫 순서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남쪽에서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칸소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아칸소주에는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아칸소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죠.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I do.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 cent.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이 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